4년 전 발렌타인스데이로 기억하는데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섬겼던 교구의 한 젊은 부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발렌타인스데이 저녁에 와이프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 카카오톡 스토리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남편이 발렌타인스데이라고 선물해준 그걸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스토리에 자랑하듯이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줬길래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스토리에 올렸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게 아닐 거예요. 남편이 백지 수표를 줬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백지 수표를 줬다라는 의미가 이분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어렵게 만났고 어렵게 공부했고 어렵게 결혼을 해서 살면서 남편이 이제 직장을 얻어서 내가 가면 갈수록 더 잘해줄게 의미로 백지 수표를 줬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웃었던 이유는 남편이 백지 수표를 줬기 때문에 웃은 게 아니에요. 그 백지 수표를 남편이 스스로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그게 웃겼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에는 사람들이 개인 수표들을 쓰잖아요. 체크라고 하는데 그 이제 집사님이 받은 사진을 보니까 똑같이 만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 돈을 주는지 이름을 쓰는 곳도 있고요, 액수를 쓰는 곳도 있고, 사인하는 장소도 있고, 은행 구좌번호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은행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문성은이니까 성은 뱅크가 된 거예요. 뱅크 오브 성은 이렇게 만들어서 준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죠. 수표가 갖춰야 될 거 다 갖추었습니다. 인포메이션도 다 들어갔고요, 금액을 쓰는 곳도 있고 은행 구좌번호도 들어가 있고요. 갖출 건 다 갖추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수표 쓸 수 있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와 연결되는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읽었던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쓴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 라는 책을 보면 아주 짧은 스토리가 있는데 딱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라. 무슨 목사님이 이런 책을 다 썼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뭘 쓰려고 했는지만 알면 고개가 해지실 거예요. 포인트는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어리티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살게 하라.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위해 살라라는 거죠. 그리고 책을 보면 이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 스스로 보딩 패스를 만듭니다. 사이즈도 똑같이, 거기 들어가야 될 인포메이션도 다 넣습니다. 자기 이름도 넣고요, 좌석 번호도 넣고요, 비행기 타는 날짜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디파처를 하는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인지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짜에 공항을 가서 수속하는 그 창고에다가 그 티켓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비행기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금방. 그 보딩 패스에 있어야 될 정보는 다 있습니다. 갖출 모양은 다 갖췄어요. 페이퍼 사이즈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습니다. 내 이름도 들어가 있고 좌석 번호도 있고 비행기 떠나는 시간도 있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는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댔습니다. 비행기 티켓에 기재된 내용은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도 잘못된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모양은 갖추었는데, 정보는 다 갖추었는데, 무늬는 띄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비행기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2주 연속으로 이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 이 신앙에 있어서 형식과 모양만 갖춘 신앙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섬겼던 교회에 그 집사님 남편이 아내에게 주었던 그 수표, 그리고 목사님의 글에서 나온 이 비행기 티켓, 여러분 둘 다 보면 형식, 모양은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도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의 타이틀은 가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갖추었습니다. 모양은 갖추고 타이틀은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모양과 무늬만 띄었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과 모양만 갖춘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2절에서 이미 읽었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군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죽은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백성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강의하잖아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두 나라가 싸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과 너희가 섬기는 신, 두 신, 신들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가 패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섬기는 신에게 패한 거예요. 이게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chosen people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감히, 이런 마음이 있는 백성들인데 전쟁에서 패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 장로님들이 이 전쟁에 패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자, 장로님들이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 패한 원인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어서 졌다라는 거죠. 이게 전쟁에 패한 결과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스스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기억을 되짚어 봤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요일날 본 게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가장 앞장서서 가신 게 뭡니까?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장로님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거기에 결론이 이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안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뭐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거. 그게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말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인생을 살다 가면 앞에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관계에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들의 실수가 뭡니까?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여기서 발견한 게 아니라 내게 뭐가 있나, 내게 뭐가 없어서 졌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전략과 전술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돕니다. 백성들은 침묵하고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6일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 7일째는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일곱 바퀴를 다 돌았다는 신호로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한꺼번에 고함을 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앞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사기가 중천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가시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면 가나안 땅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아이성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아이성은 쉽게 차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했고요, 여호수아 7장을 봐도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땠습니까? 장로님들이 뭐 했어요?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왜 패배했는지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경험을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장점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뭔가가 막히는 게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예를 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회의를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원인도 발견합니다. 해결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의 원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렇게 회의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막히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자기 생각 안에서, 경험 안에서 지혜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형식적인 것. 내가 이걸 갖추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이걸 갖추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결국 내가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영적으로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과 이제는 블레셋이 보인 반응 두 가지를 좀 비교하고 싶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소리를 외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울린지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이번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외쳤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크게 외쳤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여러분 4천 명이 죽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음을 질렀는데, 소리를 쳤는데 땅이 진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도 기억했던 거예요. 요단강에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 한번 보실래요? 10절과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라고 땅이 진동하게 외쳤는데 전쟁의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섬기는 두 제사장,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한 가지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쳐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막히는 것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인간적인 방법에 찾아내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다친다라는 거. 장로님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최선의 방법, 여러분 자기들 생각에는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방법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내 인생에 이것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 갖추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여러분 내 방법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기도 한번 해보지,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죠. 땅이 울리게 외쳤습니다. 블레셋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제가 지도를 보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설교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유럽 지도니까 좀 익숙하시죠?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조그맣게 있고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오리지널리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크레테 섬에서 왔습니다. 이 크레테 섬은 어디에 속해 있는 섬인데요? 그리스. 그러니까 그릭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스파르탄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이 크레테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섬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섬 사람들이 없나 봐요. 섬 사람들의 꿈은 무트로 나오는 거예요. 무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 크레테 사람들의 꿈이 뭐였냐면 평지가 좋고 옥토이고 강이 있는 땅을 찾았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당연히 애굽이겠죠. 이집트겠죠.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애굽이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약한 땅으로 올라가다가 이 메디테리안 오션 이 주변에 해변가에다가 다섯 개의 성을 짓죠. 우리가 잘 아는 가사라는 성과 가드. 가드는 누구 고향인데?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에글론이라는 다섯 개의 성을 짓고 다섯 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섯 개의 성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다섯 왕의 연합국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크레테 사람들이 자기들은 무태 와서 살아보겠다라고 이집트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매번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이들이 400년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고통스럽다고 그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호소했더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애굽에 열 가지 재앙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력한 애굽이 그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종들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전쟁에 능한 신이 왔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7절과 8절 상황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이 스토리가 너무 쉽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며 사기가 중천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신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누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건 백전백승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하고 3만 명이 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내용이 없는 신앙, 알맹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 형식만 갖춘 신앙은 결국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만큼 깨어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가져오면 문제 해결돼. 나는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어. 나는 내 할 거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거지 한번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지막으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고 있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섬기는 홈니와 비누하스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이미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서라라고 하나님이 워닝을 이미 주셨어요. 그 워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장 34절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읽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하나님의 워닝이었어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죽을 날 기다려라,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돌아서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라고 하셨다면 누구 둘만 죽으면 돼요? 누구 둘이만 한날에 같이 죽이면 돼요? 홈니와 비느하스 둘만 죽으면 돼. 그런데 이 두 사람 징계하시겠다고 몇 명이 더 함께 죽어요? 3만 4천 명이 더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이 책임감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내 개인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심판하시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고 있냐는 거.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성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누구 때문인데요?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실패해야 돼.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누구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아간 한 사람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맛봐야 되는 거. 요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셨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결국 내 민족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멸망시킬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요나가 원치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았으면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실 분이에요, 용서해 주실 분이에요. 용서해 주실 분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탔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이 물에 던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반대 스토리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포로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광풍을 만납니다. 어떤 광풍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얼마나 심했든지 배가 침몰할까봐 배를 가볍게 하겠다라고 내 생명보다 귀한 재산들을 스스로 물 밖에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재산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겠다 싶으면 그것도 놓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구들 말고는 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죠. 배는 상하고 재산은 상할 수 있지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누구 때문에? 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서?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홈니와 비나스 때문에, 요나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뭡니까?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것. 혹시 홈니와 비누아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나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나 한 사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로 세워지는 게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 형식 다 갖춥시다. 여러분 다 갖추세요. 자녀들 다 갖추게 하세요. 그런데 우선은 뭐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살게 하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우 집사님 찬양도 좀 해주십시오. 반주도 좀 해주시고.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살아왔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냐라는 거.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말씀